상상해보세요. 막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아주 유능하고 열정적인 전담 집사가 생겼다고요.
오, 그거 꽤 솔깃한데요?
그렇죠. 이 집사는 여러분이 3달 전에 친구랑 어떤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지 완벽히 기억하고요. 또 막 과거 이메일 더미 구석에 처박혀 있던 호텔 예약 번호를 묻기도 전에 화면에 띄워줍니다.
네, 진짜 편하겠네요.
심지어 지금 눈앞에 있는 길고 복잡한 영수증을 쓱 훑어보고는 친구들이랑 어떻게 더치페이를 해야 할지 알아서 계산해서 송금 버튼까지 만들어주죠. 정말 마법 같고 편안한 일입니다.
일상이 진짜 공상과학 영화처럼 매끄러워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완벽한 집사가 엄청난 양의 전기를 먹어 치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누군가는 무급으로 이 집사가 밖에서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우느라 쓰러지기 직전이고요.
아, 벌써 머리가 아파지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여러분이 몰래 쓴 일기장까지 통째로 외부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있다면요.
그러니까요. 마법이 끝나는 순간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청구서랑 복잡하고 섬뜩한 기계장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법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곳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깊고 흥미로운 지식 탐험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표면적으로는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부터 막 초고가로 출시된 럭셔리 모델, 실리콘밸리의 기술 문서, 그리고 유명 팝스타의 불만 섞인 무대 멘트까지 섞여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도모,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규제 전쟁 사이에 극명한 대비입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혁신과 그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뒷단, 즉 백엔드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이의 괴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기술의 무자비한 발전 속도랑 인간의 문화적 수용 능력 사이의 충돌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매일 쥐고 있는 스마트폰, 즉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AI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시리 AI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아, 이번 업데이트 진짜 화제였잖아요.
네, 이제 시리는 단순히 날씨를 묻거나 알람을 맞추는 기능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그 집사 비유를 든 것처럼 사용자의 개인적인 맥락, 즉 컨텍스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이메일에서 정보를 찾고 사진첩을 뒤져서 특정 기억을 소환하는 식이죠.
맞아요. 특히 비주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시각지능 기능이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눈앞에 영수증을 비추면 AI가 그걸 이해하고 애플 캐시로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음식 사진을 보면 영양 정보까지 짚어주고요.
카메라가 일종의 똑똑한 눈이 된 거네요.
심지어 앱스토어 그래픽 디자인 부문에서 타투 AI라는 앱이 4위로 급상승했다고 하죠. 내 몸에 평생 남을 타투 디자인까지 AI에게 맡기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텍스트 기반의 검색 엔진 역할을 넘어서 인간의 시각과 개인적 기록에 직접 접속하는 인지적 확장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인지적 확장이요?
네. 카메라를 통해 내 눈이 보는 것을 AI가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내 맥락에 맞춰 즉각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엄청난 도약입니다. 기술이 인간과 세상을 매개하는 투명한 렌즈가 된 셈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기업들은 이렇게 앞다투어 우리의 모든 일상을 AI로 채우려고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대중은 이 투명한 렌즈에 묘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반발 심리 같은 거죠.
아까 제가 비유했던 그 열정적인 집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요. 집사가 내 스케줄, 식단, 심지어 타투까지 다 골라주겠다고 나서는데 가끔은 그냥 내 손으로 직접 믹스커피를 타맞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제 말 날 좀 야버려도 하는 심정이네요.
네, 딱 그거죠.
아주 정확한 감정의 포착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기술의 무한한 편리함과 대중의 문화적 수용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마찰 현상이에요.
마찰이요?
네, 오늘 보내주신 출처 자료 중에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뷰가 있었죠. 그는 기술의 근본적 도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중 이렇게 단기간에 대중으로부터 전면적인 거부를 당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와, 전면적인 거부라니 꽤 센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의 자녀들을 비롯한 젊은 층은 이른바 AI 쓰레기, 그러니까 영혼 없이 대량 생산된 뻔한 AI 콘텐츠를 단번에 알아채고 본능적인 거부감을 표한다는 거죠.
맞아요. 유명 가수 로드의 사례도 아주 상징적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페스티벌 무대에서 수많은 관객을 향해 AI 안경은 전혀 섹시하지 않다라고 대놓고 저격을 했잖아요.
그게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그 페스티벌의 메인 스폰서 중 하나가 바로 AI 스마트 안경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레이벤이었다는 사실이죠.
스폰서가 후원하는 무대에서 스폰서의 핵심 비전을 조롱한 셈이네요. 메타도 비슷한 굴욕을 겪었어요.
아, 그 뮤즈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공개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해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뮤즈라는 기능을 내놓았다가 크리에이터들과 대중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단 며칠 만에 백기를 들고 철회해야 했죠.
대중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거나 인간의 진정성이 담겨야 할 영역이 기계적으로 생산된 결과물로 대체될 때 거부감을 느낍니다.
예술이나 개인의 정체성 같은 부분 말이죠.
네. 이는 기술 기업들이 아무리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내세워도 인간의 문화적이고 감정적인 장벽을 넘는 것은 단순히 코드를 잘 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시사하죠.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한 기능과 대중의 문화적 반발이 눈에 띄지만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백엔드, 즉 뒷단으로 넘어가 보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둡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 거대한 혁신의 무거운 짐을 맨몸으로 떠안고 있거든요. 바로 오픈소스 생태계가 맞닥뜨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오픈소스 쪽이요?
네, 최근 AI 코딩 보조 도구들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른바 바이브 코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바이브 코딩이요? 코딩을 무슨 느낌으로 한다는 건가요?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코딩의 복잡한 문법이나 구조를 하나하나 짜는 게 아니고요. 자연어로 이런 느낌의 기능, 이런 흐름으로 작동하는 앱을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를 주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죠.
와, 신기하네요.
자료의 천재 수학자인 테렌스 타오의 사례가 있었죠. 그는 코딩 에이전트를 이용해 1999년에 만들어진 낡고 복잡한 자바 애플릿들을 단 몇 시간 만에 최신 자바스크립트로 완벽하게 변환해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요?
네, 이 코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큰 그림만 알면 구체적인 작성은 AI가 다 해주는 엄청난 생산성의 시대가 온 겁니다. 미스트랄의 바이브 에이전트나 로보스트랄 같은 모델들이 이 속도를 더 가속하고 있고요.
개개인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마법이네요. 저 같은 사람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프로그램을 뚝딱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생태계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마법의 청구서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날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오픈소스 생태계는 누구나 코드를 기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구조예요.
네, 그렇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코드가 안전한지 버그는 없는지 검증하는 관리자들이 존재하죠. 문제는 대다수의 오픈소스 관리자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자라는 겁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마을 사람 모두에게 1초에 100발씩 못을 박을 수 있는 초고속 네일건을 무료로 쥐어준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다들 신나서 온갖 곳에 못을 박아대는데 그 마을의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무급 자원봉사자는 단 한 명뿐인 상황 아닌가요? 온 마을이 잘못 박힌 못으로 무너져 내릴 위기인 거군요.
네, 경제학 용어로 공유지의 비극이죠. 자료에 나온 CURL의 관리자 다니엘 스탠버그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아, 그 버그 바운티 얘기요?
맞아요. 그는 지난 6년 동안 운영해오던 8만 6천 달러 규모의 버그 바운티, 즉 버그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프로그램을 결국 폐지해야 했습니다.
왜 폐지한 거죠?
AI를 이용해 무작위로 생성한 허접하고 의미 없는 버그 리포트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중 실제로 유효한 건 고작 5%에 불과했어요.
와, 95%가 쓰레기라는 거잖아요.
네. 95%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5%의 진주를 찾아내는 피곤한 노동을 관리자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인간의 검증 속도가 AI의 생성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데이터 수집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도 이 백엔드의 어두운 면 중 하나입니다. XAI의 그룹 빌드 CRI 사태를 보면 정말 황당해요.
아, 그 무단 업로드 사건 말이죠?
네. 개발 환경에서 쓰이는 이 툴이 12기가짜리 테스트 저장소에서
무려 5.1GB의 데이터를 사용자 몰래 구글 클라우드로 업로드하고 있었다는 게 발각됐습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심지어 사용자가 설정에서 모델 개선의 데이터 사용 동의 옵션을 명시적으로 껐는데도 데이터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참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예요. 기업들은 AI를 고도화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계하거든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옵션은 그 거대한 파이프라인 위에 임시로 덧대 놓은 스위치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애플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라는 아키텍처를 내세우며 사용자 데이터가 기기 내에서 혹은 철저히 암호화된 서버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굳게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앞서 본 xAI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과연 빅테크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데이터를 쓸어 담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최상위급 AI, 이른바 프론티어 AI 모델들이 그만큼 엄청난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괴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괴물이요?
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괴물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모델의 거대화와 컴퓨팅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xAI가 내놓은 그록 4의 스펙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스펙이 엄청나죠?
AAME가 미국 수학 초청 경시대회에서 무려 100% 만점을 기록했어요. 게다가 인류의 마지막 시험에서도 25.4%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류의 마지막 시험은 AI가 기존의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면허 시험을 다 통과해버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세계 최고 난이도의 질문지예요. 거기서 25.4%를 맞췄다는 건 엄청난 성과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통계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25만 6천 토큰으로 두 배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질문할게요. 토큰이 뭐고 25만 6천 토큰이라는 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될 정도로 엄청난 수치인가요?
쉽게 설명해드리죠. AI에게 토큰은 단어의 조각 같은 겁니다. 영어 기준으로 한 단어가 대략 1.2토큰 정도 돼요.
아, 단어 조각이요?
네, 그리고 컨텍스트 윈도우는 AI가 한 번의 대화에서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의 길이를 말해요. 25만 6천 토큰이면 두꺼운 장편 소설 한두 권 분량의 텍스트를 한 번에 입력창에 집어넣어도 AI가 그 맥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기억한 채로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와... 책 두 권 분량의 기억력을 한순간에 가진다는 거군요. 게다가 이 모델은 X, 테슬라, 스페이스X의 실시간 데이터까지 결합해서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네요. 텍스트 모델이 로켓을 쏘아올리는 스페이스X의 데이터를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문장을 잘 쓰는 AI를 넘어서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는 AI로 넘어가기 위함이에요.
물리적 세계의 법칙이요?
네, 로켓의 센서 데이터,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하는 도로의 물리적 데이터를 학습하면 AI는 현실 세계의 중력, 속도, 공간감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된 미스트랄이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피직스 AI나 내비게이션 모델인 로보스트랄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가상 세계를 넘어 물리적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군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모든 마법 뒤에 붙은 가격표입니다.
가격이 화제였죠.
그록4의 슈퍼그록 헤비 구독료가 무려 월 $300예요.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한 달에 4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청취자 여러분, 당장 다음 달부터 월 40만 원을 내야만 진짜 쓸만한 최첨단 AI를 쓸 수 있다면 결제하시겠습니까?
월 $300라는 가격표는 AI 산업이 대중화 단계를 지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보세요.
클로드도 뭔가 변화가 있나요?
네, 그들은 새로운 강력한 모델 개발에 막대한 서버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불과 얼마 전까지 최고 성능을 자랑하던 오퍼스 4나 소넷 4 같은 기존 모델들을 굉장히 빠른 주기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구형 모델을 돌릴 서버 공간조차 아깝다는 거군요.
맞아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컴퓨팅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2025년에는 블랙웰 울트라, 2026년에는 HBM4 메모리를 탑재한 루빈 칩을 매년 찍어내듯 쏟아내야만 해요.
그래서 인프라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거군요.
네, 이 인프라 비용을 누군가는 내야 하고 그게 월 300달러라는 구독료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최첨단 기술이 이제 특정 자본력을 갖춘 소수만 누릴 수 있는 럭셔리 게이트키퍼가 되었다는 뜻 아닐까요?
럭셔리 게이트키퍼.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129달러짜리 다이슨 휴대용 선풍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풍기 무겁고 소음도 크고 배터리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직 나 다이슨 쓰는 사람이야 라는 신분 과시용으로 사들이면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잖아요.
맞아요. 지휘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의 최고급 AI 기술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주는 유용성을 넘어서 기업이나 개인의 자본력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휘제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기술의 양극화를 아주 잘 꼬집어주셨습니다. 혁신의 최전선에 도달하기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지면서 AI는 대중을 위한 보편적 도구에서 자본 집약적인 권력의 상징으로 분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와 권력이 소수하게 집중되고 기술의 파급력이 사회를 뒤흔들 정도가 되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영역이 있죠. 바로 국가 단위의 규제와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국가 단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선거 챗봇이나 규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특정 정치권의 편을 들거나 비판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오직 자료에 나타난 사실만 다룰 겁니다.
맞아요. 기술이 법과 유권자들과 어떻게 충돌하고 설득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 자체에만 집중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지형도만 살펴보죠. 현재 글로벌 AI 규제 지형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AI 분석가 네이선 램버트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안에 미국은 GPT-5.5나 클로드 4.8 수준 이상의 강력한 오픈웨이트 모델들을 억제하거나 사실상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잠깐 오픈웨이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완전 무료 공개를 뜻하는 오픈소스와는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완전한 오픈소스는 소스코드부터 학습에 쓰인 데이터까지 전부 공개하는 거라면 오픈웨이트는 뇌의 연결망인 가중치, 즉 이미 학습이 완료된 결과물만 공개하는 겁니다.
아, 결과물만요?
네, 자동차로 치면 설계도와 부품 제조법을 주는 게 아니라 완성된 엔진만 딱 던져주고 네 차에 달아서 써 하는 식이죠. 미국은 이 완성된 강력한 엔진이 통제 없이 퍼져나가는 것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반면에 중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중국의 지푸는 자사의 프론티어 AI인 GLM-5.2를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장 개방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을 무기로 둔 거대한 체스 게임 같아요. 그런데 국가 간의 규제보다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조금은 섬뜩한 소식이 있습니다. NPR 보도에 따르면 정치 캠페인용 AI 챗봇이 이미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가 엄청나고 들었어요.
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한 업체는 250만 건의 문자를 보내서 유권자들과 2만에서 3만 건의 양방향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응답자의 10%에서 20%가 이 AI와 10번 이상의 깊은 대화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유권자에게 나는 보십니다 라고 밝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곳은 미국 전체에서 노스다코타와 캘리포니아 두 주밖에 없으니까요.
유권자들은 자신의 분노, 희망, 신념을 쿡쿡 눌러담아 깊은 정치적 대화를 나눴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체 AI는 인간의 이 뜨겁고 감정적인 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걸까요?
글쎄요. 맥락을 파악하는 거 아닐까요?
자료 중 영문학자 크리스 포스터의 에세이에 그 해답을 엿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분석이 있습니다. 그는 거대 언어 모델 내부에서 인간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그저 768차원 공간의 한 지점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768차원이요?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768차원이라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안 되는 공간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시각적으로 상상해 보시죠. 우주 공간에 거대한 은하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별 하나하나가 단어가 아니라 개념의 좌표입니다. AI는 사전을 보고 단어의 뜻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단어를 선택하죠?
아주 단순한 더라는 단어조차 뒤에 대통령이 오느냐 사과가 오느냐에 따라 이 768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무한한 수학적 공간 안에서 좌표가 미세하게 이동합니다. 단 한 번도 같은 위치에 놓이지 않죠.
아, 위치가 계속 바뀐다는 거군요.
네. 유권자가 문자로 나는 이 정책에 너무 화가 나 라고 보냈을 때 AI는 그 문장에서 화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화라는 단어와 정책이라는 단어의 768차원 좌표를 계산해서 그 다음 문맥에 가장 확률적으로 어울리는 수학적 좌표를 찾아 단어를 뱉어낼 뿐입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열을 내면서 나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앞에 이 똑똑한 대화 상대는 그저 768차원의 공간 안에서 점들을 이리저리 이동시키며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 조합을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철저히 계산된 수학적 벡터의 이동일 뿐이죠.
진짜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인간은 의미와 감정의 교류로 세상을 이해하지만 기계는 문맥의 공간적 위치를 계산할 뿐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공감과 설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확률 방정식만 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길고도 깊은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내 과거 이메일과 영수증을 다 꿰고 있는 애플의 편리한 일상형 AI부터 시작해서 그 마법을 지탱하느라 붕괴 직전에 넣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비극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월 300달러에 달하는 고비용 엘리트 모델 그록4를 보며 AI가 어떻게 거대한 컴퓨팅 인플레이션 속에서 럭셔리 게이트키퍼가 되어가는지 짚어봤고요. 이에 마음을 해체하며 선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정치 챗봇의 서늘한 현실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다룬 모든 자료가 가리키는 한 가지 뚜렷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술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
네, 혁신의 이면에는 늘 통제되지 않은 데이터 수집과 인풀의 과부하가 도사리고 있고 기계는 종종 X가 아니라 Y입니다 라고 말하는 특유의 틱 현상으로 자신의 한계로 노출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가장 진실한 언어와 감정을 768차원의 벡터로 해체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논의를 한 걸음 더 밀어붙이는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만약 선거 챗봇이 유권자와 3만 번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모든 설득의 문장들이 768차원 공간에서 철저히 계산된 수학적 결과물이라면 우리는 조만간 인간 대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인간 대 나를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 간의 끝없는 여론전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무서운 현실이네요.
나보다 논리적이고 절대 지치지 않으며 심지어 나의 감정적 약점까지 확률로 계산해내는 설득자가 더 이상 살아 숨쉬는 인간이 아닐 때 우리가 아는 문주주의의 본질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로부터 열정적인 지지 문자나 완벽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 매끄러운 문장 뒤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768차원의 차가운 수학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열정적이고 완벽한 집사 말입니다. 그 집사가 타주는 커피가 과연 진심으로 내 입맛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나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레시피인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이 꼭 필요한 시점이네요.
오늘 우리의 지식 탐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자료가 있는 한 우리의 탐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꽉꽉 채워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